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함께 읽으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겸손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시중들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으로 갑자기 갔잖아요. 그래서 왜 글로 갔는지. 예. 선지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얘기. 선지자들 중에서도 8세기 선지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8세기 선지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BC, 기원전 8세기 선지자들. 세 명이 있습니다.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세 명이 기원전 8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선지자들이에요. 기원전 8세기라는 의미가 뭐 중요하겠냐?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숫자 외우는 거 시험 공부하느라고 외웠지 뭐 별 의미는 없잖아요. 임진왜란이 몇 년이죠?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에 도착한 게 1492년. 그렇습니다. 맞죠? 아니 1592년. 예, 이렇게 그냥 잊어먹는다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신 분들이죠. 계셔가지고 1592년. 근데 BC 8세기 얘기를 느닷없이 왜 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아들 때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서 북쪽 왕국은 왕조가 쭉 이어진 게 아니라 반란과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면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남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의 등불을 그 왕조에 주셔서 그 대를 이어 왕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와요. 남쪽은 다윗의 자손들로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이 뭐 선했다 이렇게 할 수 없이 양쪽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썩 우등 성적은 받지 못했어요. 북쪽 나라가 먼저 망했습니다. 북쪽 나라가 망한 연도가 BC 722년입니다. 722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북쪽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7위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잘못하면 7위 하지 않습니까? 7위를 받았어요. 722년 7위를 받다 보니까 722년에 망하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서 다 흩어지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종교도 혼합이 되고 민족도 혼합이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722년이니까 700년대에 망한 거죠. 그러면 BC 8세기 하면 몇 년 됩니까? 700년대죠. 700년대. 700년대의 의미는 뭘까요? 북쪽 나라가 망하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 곧 망할 것인데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아직 망하기 전에 위태로운 나라에 하나님 뜻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라.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의인 줄 아느냐? 지금 드리는 예배가 깨끗한 줄 아느냐? 지금 누리는 그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비칠 줄 아느냐? 어둠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너희 가진 부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신발 한짝 가지고 한 집안을 몰락시키는 사고파는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 날에 빛 가운데 설 것 같으냐 하는 그 메시지 딱 하나였어요. 아모스와 호세아. 예, 8세기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7세기 선지자도 중요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그냥 틀을 잡으시라고. 7세기란 거는 몇 년대죠? BC 600년대입니다. 600년대면은 뭐가 또 이렇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남쪽 나라도 결국 망해요. 근데 언제 망하는지 아세요? 586년, 어떤 사람은 587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큰 상관은 없어요. 86년이든지 7년이든지. 근데 586년으로 외우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나라는 7위를 받아서 망했잖아요. 남쪽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다 팔려갔습니다. 오, 팔려갔어요. 오, 팔려갔어요.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7세기 선지자 누구냐면 미가랑 이사야랑 하박국이랑 스바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엘도 어쩌면 그때일 것 같아요. 요엘은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다시 미가와 이사야와 스바냐와 하박국. 이 7세기 선지자들은 어떤 시기냐? 뭐가 중요하냐? 북쪽은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남쪽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시지가 뭘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니네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이거예요. 니네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보지 않았냐? 저렇게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백성들이 북쪽 나라가 아수르라는 그 강포하고 포악한 나라에 망한 것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이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수르에 붙어볼까? 바벨론에 붙어볼까? 애굽에 붙어볼까? 아수르의 신을 우리도 섬기면 괜찮지 않을까? 바벨론의 신을 수입해볼까? 아니면 애굽의 신을 다시 수입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하나님 손에 들린 몽둥이였지만 하나님 손에 들렸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부지깽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가 섞여 있어요. 미가와 이사야와 하박국과 스바냐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결말이 저거다라는 경고와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바벨론과 아수르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서 하나님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뭐 이왕 나왔으니까 6세기 선지자들이 있어요. 586년에 망했습니다. BC 500년대 586년 이후에 나라가 망한 후에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망한 이유를 설명하겠죠. 그리고 나서 망해도 끝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만국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오히려 이방이 구속을 받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광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베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장차 모든 나라가 우러러볼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장래의 소망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세기 선지자를, 오늘은 8세기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 열왕기를 읽으셨죠? 쭉 읽고 계시죠? 열왕기 14장까지 읽으신 후에 열왕기 14장이 북쪽 나라의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그 힘이 셌던 그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 14장에 나옵니다. 북쪽 나라가 이제 여러 번 왕조가 계속된 게 아니라 쿠데타로 이렇게 몇 개 왕조가 섰는데 그 중에 이제 예후 왕조라는, 예후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넓어졌습니다. 제일 부유했어요. 종교적으로도요, 단과 베델에 막 단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황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찬송을 작곡해서 부르면서 종교적으로 흥황했어요. 그때 요나라는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쭉 읽으시다가 열왕기 14장 여로보암 얘기가 딱 나오면 여로보암 얘기를 딱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요나로 가시면 돼요. 아, 요나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구나. 아모스로 가십니다. 아, 아모스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심정이셨겠다. 이렇게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 알고 이희낙낙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셨겠다. 그렇게 읽으시면 한 두 배, 세 배로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호세아까지 읽으시고 열왕기를 계속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다가 북쪽나라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열왕기하 17장에서 거기까지 읽으시고 이제는 7세기 선지자를 읽으시면 돼요. 미가와 그 긴장 상황, 북쪽은 망했고 남쪽은 살아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미가와 이사야, 특히 이사야 앞부분 39장까지,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서를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끝까지 읽으신 후에 그 다른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말라기와 학개, 이런 스가랴 이런 선지서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서 연대별로 선지서들이 어떻게 역사와 연관이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제가 거의 매주 말씀드리죠. 성경은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짝퉁으로 주시는 법이 없어요. 말씀도 짝퉁으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읽으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존경하면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오래 안 들이셔도 돼요. 5분 읽으시라도 전심을 다해서 말씀 앞에 서면 저는 진짜 제 인생에 대박난 확신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정말 그걸 체험했어요. 자꾸 그 신학교 얘기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일 아침에 시편 묵상하는 게 일주일 동안 제일 즐거워요. 주일 아침에 오늘 설교 준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도 시편 묵상, 잠언 묵상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께 드려요. 제일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어떨 때는요 준비한 설교와 전혀 다른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상당히 곤란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고집부리고 준비한 대로 합니다.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가장 저에게는 확실한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어쨌든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전심으로 존경하면서 믿고 시간과 마음을 들여 말씀 앞에 서십시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짝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십자가 지고 죽어라 하는 말씀도 따라갈 만해요. 그냥 남이 하는 얘기로 들으면 따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페어한가, 이 정도까지 요구할 만한가. 그런데요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말씀, 대장님이 부하에게 하는 말씀, 나의 주님이 종인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감격이고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서 그 말씀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든다고 따라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저버리고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체가, 말 걸어주시는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렇게 들으면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왜 믿습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도요 말의 내용으로 전달되는 건 15%가 안 된다고 합니다. 평소의 관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나의 생각, 바디랭귀지, 그 사람의 표정, 이 다른 것들이 75%, 80%, 90%고 말의 내용은 이 의사를 전달하는데 10%밖에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구 말씀으로 읽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의 내용을 꿰뚫는 것보다 누구 말씀으로 듣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제자들이 신나서 대답했죠.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대답했죠. 구원자. 대답했죠. 예수님이 기말시험, 3년 제자 훈련하고 기말시험 문제를 뭘로 내셨어요?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백성은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 백성은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그 백성 제사장들 많았어요. 성경 공부 교사들도 많았어요. 그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그 충성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아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고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그런 속에서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모스와 호세아와 요나, 8세기 선지자들. 시대를 생각해보면 책망하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선지자는 원래 그런 역할이에요. 선지자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본격적으로는 아마 열왕기 속에서는 엘리야일 겁니다. 엘리야를 왕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불렀어요. 싫어했어요. 말씀 듣기를. 맨날 지적하니까. 여러분, 말씀 듣기가 꿀처럼 달다고 하는데 늘 그렇습니까? 네. 말씀 듣기가 부담스럽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랑 살아도 그 말이 늘 내 마음에 흡족하고 늘 마음에 들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나랑 다르니까 그렇게 때론 마음 내 뜻에 거스르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불편한 건 다 떼버리고 구멍 숭숭 난 성경을 읽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요새 예레미 매일 성경 예레미야 오래 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예레미야 너무 오래 하니까 힘들대요. 책망하는 얘기, 막 맨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얘기, 겁주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맞아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모스의 사명은 딱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임하시면 너희에게 그날이 비칠 줄 아느냐, 어둠일 줄 알아라.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 전하니 뭐 좋아했겠어요? 아모스는 원래 남쪽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네 고향이나 돌아가서 남쪽에서 전하라고 그랬겠죠. 아모스 7장인가 보면은 나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나도 원래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뽕나무 가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와서 전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야, 우리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가르칠 수 있는데 네가 뭐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말을 자꾸 하는 거야, 니네 나라나 가서 전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심정을 그대로 전할 선지자를 보냈는데 반겨 즐겁게 기쁘게 받지를 않았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안타까워하신 것,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정말 표적이 임하시면 그 표적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의 말씀을 들을 각오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사랑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표적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로 던져버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구한 것 자체가 어리석거나 뭐 악하고 음란한 게 아니에요. 표적을 받을 만한 세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란 것은 사인인데, 사인, 표지판. 길 가는 사람에게, 길, 갈 길을 찾고 가고 싶은 사람에게 사인판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산 가고 싶은데 길을 잘 몰라요.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부산에 가야 돼요. 가고 있어요. 근데 사인판이 나타나요. 부산 300km. 조금 가다 보니까 부산 200km. 그러면 그 사인판이 어떻겠습니까? 반갑지요. 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사인판이 자꾸 나타나면 귀찮습니다. 여러분, 길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길 잘 못 찾고 맨날 길 잊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가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옆에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저쪽인 것 같아 자꾸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싫어요, 귀찮아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표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확인이고 하나님의 박수 쳐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표적은 거스리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안 나왔으면, 하나님이 입을 좀 다무셨으면, 하나님이 상관 좀 안 하셨으면, 그냥 내비로 두셨으면.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시편 119편 115절. 115절 맞죠? 맞을 거로 생각하는데. 예, 115절 아니면 죄송합니다. 예,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비춰주고 내 앞 걸음 걸을 곳을 알려주고, 그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빛이 비친다고 안전한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친다고 위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친다고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치면 오히려 위험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치면 가야 할 곳이 있는 곳을,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아직은 거기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빛이 비치면 내가 한 발자국만 그냥 어둠 속에서 내디뎠으면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보여줍니다. 빛이 구원과 능력이 아니라 빛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이 구원과 능력인 거예요. 시편 116편이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종이 전심으로 그 빛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였나이다. 그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비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 방에, 깜깜한 방에 혼자 있습니다. 근데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기분도 으스스하고 뭔가 막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막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스위치만 딱 키면 불이 켜집니다. 환하게 다 볼 수 있어요. 뭔지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키시겠어요? 켜야 되겠죠. 저희 아내 같은 이 마음이 강인하고 그런 사람은 딱 키고 해결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냥 막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꼭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우리 마음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옛 생명, 옛 자,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옛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환하게 비춰주는 걸 부담스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무서워도 다가가게, 판단을 받아도, 정죄를 받아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 걸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왈가왈부 해주세요. 왈가왈부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왈가왈부가 너 죄인이야 하는 거라도 난 사람들이 하는 판단 받기 싫고 하나님한테만 판단받고 싶어요. 그게 다윗의 회개 기도고요. 그게 진정한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께 판단받기 원합니다. Whatever you have decided about me, whatever you decide about me is fair.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롭다 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시니 다 드러났군요.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가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이, 보혈로 눈보다 희게 씻어준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린 것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재판장 삼고 whatever you decide about me is fair, 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물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데, 난 안 해줘도 되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아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가 살 길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신 것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모스의 표적을 보여주고 호세아의 표적을 보여줘서 너희들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내가 너네가 어떤 사람들인지 환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나가 누군지, 뭔 일을 했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아모스와 호세아와 요나와 열왕기와 마태복음 설교입니다. 네, 참 야심차죠? 네. 근데 성경 개관 때가 아니면 이런 설교는 할 수가 없어요. 본문 딱 그 부분만 하니까. 근데 요나라는 선지자는 여로보암 때 아모스 호세아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열왕기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비춰봐 주세요. 열왕기하 14장에 요나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 나옵니다. 요나 14장에 여로보암이 왕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안 찾아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토를 회복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전히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구원하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인데, 아모스는 그러다 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요나는 뭐라고 전했을까요? 너네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아직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너를 통해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하시다, 그러니 영토가 회복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말미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잠깐 유예를 줬으니 돌이켜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죠.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았을까요? 아모스예요, 요나예요? 대답을 요나 말이 더 듣기 좋았을 거예요. 예. 누가 더 대접을, 사례비를 많이 받았을까요? 뭐 안 나오지만 아마 요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범죄해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인가? 맞아요. 그렇긴 합니다.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면서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 건 맞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구하려고 오셨잖아요. 누구에게 오셨어요?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저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이루셨어요? 죄인을 의롭게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요나의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는 아모스는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셔서 그러다 죽는다, 회개해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쪽 가서 전해라, 시끄럽다, 그렇게 내쫓았어요. 요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 이스라엘이 아니라, 장차 곧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원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메시지는 똑같았어요. 회개해라, 그러다 망한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니느웨 왕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참 재밌어요. 요나서 3장에 보면은요, 요나가 그 말 전하기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전하냐면요, 처음에 안 가려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잖아요. 두 번째 가라고 했을 때 가서 전하는 모양이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자꾸 하니까 재밌다기보다 흥미롭습니다. 니느웨는 3일 걸리는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이렇게 종단하는데 가로질러 걸어서 가는데 3일이 걸려요. 그러면은 니느웨 중심부로 가려면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하루 반이 걸리겠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룻길 가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 얘기는요, 니느웨 중심까지 안 가고 변두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깔짝깔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과 돌아서면은 뭐 이런 걸 자세히 전한 게 아니라 40일 있으면 이 성은 망한다 그러고서 싹 도망쳐 나왔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해서 40일 있으면 망한대 그러고서 탁 도망쳐 나와서 성 밖에 언덕에 딱 올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는 모양도 참 재밌습니다.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배로 된 제 옷을 입고 제를 머리에 뿌리고 금식하면서 온 나라가 금식하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고 혹시 구해주실지 모른다고. 그것도 모질라서요, 가축들에게도 죄를 막 바르고요, 가축들에게도 배옷을 입히고요, 가축들도 먹을 거 안 주고요, 금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할 회개를 니느웨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회개를 니느웨가 했어요. 여로보암이 할 회개를 니느웨 왕이 했어요. 우리가 할 회개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회개와 기도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땅 속에서 사흘간 있다 새 생명 부활을 얻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뻗대다가 고집 부리고 안전하려고 하다가 한 대 맞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막 회개했습니다. 잘 막 회개하고, 근데 그 회개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뭔가 맞지 않잖아요. 지가 잘못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는데 저 악인들과는 다른데 저 악인들의 악 때문에 내가 이 물속에 막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억울한 의인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 시편을 인용해서 맨날 부르던 노래 이런 거 인용해가지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들어가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탐탁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저희 구약 선생님도 그렇고 특히 유대인 랍비들은 물고기가 요나의 기도를 듣다 못해가지고 역겨워서 토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네,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요나를 좀 깔봤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솔직히 회개하겠다. 근데 그래도 요나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회개가 비록 짝퉁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순종이 짝퉁이고 성의 없지만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었던 것은, 요나의 사역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의 예표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의 맛보기니까. 맛보기가 완전하면 되겠어요? 근데 맛보기가 완전하지 않아도 그 안에 핵심이 예수의 그림자라면, 예수의 예표라면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입니다.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도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말 걸어 주시잖아요. 저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돌이켜 구원을 얻으라고 울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죄가 되셨잖아요. 자기가 대신 회개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했잖아요. 제가 시편 88편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유일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8편,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아무도 나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나갈 소망이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 가난한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그래서 가끔 나도 이럴 때도 있지 뭐 이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가야반의 집에서 재판받으실 때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그 차가운 벽에 볼을 대고 예수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커다란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딱 펼쳐져 있는데 시편 88편이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친구도 나를 다 버렸습니다. 나는 이 암흑 속에서 나갈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음부에 버려두지 마십시오. 음부에 버려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일이 거기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그 차가운 돌벽에 뺨을 대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불쌍했어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어둡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해 주신 것은 이 기도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 이민영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음부에 놓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든 이민영이가 예수를 알지 못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징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에 아무도 그를 알아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로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앞에 긍휼로 오신 예수님. 대신 회개할 작정을 하고 고난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 요나의 표적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시작한 하나님의 여전하신 긍휼의 표적으로 거기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나를 통해서 표적을 건성으로 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진짜 표적이 되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심각하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 비춰드리고 돌이켜 회개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말씀대로 판단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은 못한 사람의 운명을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셔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긍휼하심의 표지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긍휼의 표지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늘 뵙고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만 의를 삼고 십자가로만 휴식을 삼고 안식을 삼고 의로 삼아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 백성을 구원하여 복받게 하리라 내 백성 되게 하리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를 받아 구원받게 하리라 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한 자리로 편한 자리로 즐거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나 예수를 통해 길을 보이셨으니 그 앞에 설 자격이 없으나 보혈로 씻어주셨으니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예수께 분노가 다 쏟아져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읽을 때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섬길 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제사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온 세상을 밝게 하는 백성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